지난 주일 저희들이 배도의 물결이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불법자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3절에 나왔듯이 불법자입니다.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불법자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이 불법자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불법자가 모든 그런 세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불법자의 수단은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 불법자는 다름 아닌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자죠. 그런 거짓된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일한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경에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이미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풀 스케일로 이제 전 세계를 놓고 그가 장악해 나가는 것 같은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불법자가 어떻게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할 것인가?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왜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은 매우 다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신, 예배의 대상,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그런 움직임에서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놓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지역이죠. 그와 같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종교에 편승하거나 종교와 동역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세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종교를 다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 얘기 같은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날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4장에 한번 좀 가서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한번 같이 펴보시고요. 24장에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이 성전은 당시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개축이 돼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크게 또더 개축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모든 성전의 위용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경우가 주후 70년에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약간 그때 그 예수께서 3절을 보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 이제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바로 이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이걸 지금 사실은 바울사도가 우리가 보는 그 말씀에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구약 성경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편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자유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번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서의 9장에 27절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고 아니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증스러운 자를 다니엘 선지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그때가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말한 게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자가요, 적그리스도가 가증스러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 우상 앞에 복종하라고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상을 볼 때, 우리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새기게 되잖아요. 그런 걸 흉내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자신을 그 성전 그 우상을 볼 때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섬기라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니까 그걸 누차 반복해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지금 당장 일도 아닌데 앞에 일은 또 앞에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면 또 그때 닥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고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용을 얘기를 할까? 장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장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나 장래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우 매우 프랙티컬한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햄버거 먹을 때 아, 나 햄버거 잘 먹었어. 근데 햄버거 밑만 빼고 그 속에 있는 건 아주 잘 먹었어. 그럼 그게 햄버거 제대로 먹은 거냐? 아니, 햄버거에서 밑을 빼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겠어요? 그냥 밀가루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대로 먹은 게 아니죠. 그럼 예언서는 뭐냐? 햄버거의 밑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항식으로 하자면은 진빵 속에 앙코가 빠져있는 절하시는 그런 얘기죠. 아, 그렇죠. 진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알맹이 뭐냐? 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는 그 장래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오늘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거짓 그 편지들이 돌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게을러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가 좀 조금 주목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후 70년경에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에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 돌이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난 큰 돌들이죠. 근데 그게 다 그렇게 폐허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채로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금 잘 보강하고 더욱더 확장한 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대신 들어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예루살렘 가보신 경우나 그 사진을 보신 경우에 보면은 거기 아주 멋있는 건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는 그 둥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그 같은 건물 하나 항상 저 예루살렘 사진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로 나오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회교 사원이에요. 회교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걸 예. 사진이 잘 뜨질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4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좀 올렸어요. 이거 많이 보이시죠? 그런 거 저 많이 보시죠? 이렇게 황금 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고 이게 이 전체가 이슬람 사원 그 컴파운드 같은 그런 커다란 사원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처소로서 이 황금의 기도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회교 사원에 커다랗게 만들고 이 락이라고 얘기하는데 Dome of the Rock 이 바위 위에 세워진 이슬람 기도 신전이다. 그런 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회교 신전을 이제 지은 게 이게 주후 690년경이에요. 그때 그 아랍 제국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회교 사원을 딱 지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지었을까? 이거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다툼 속에서 여기다가 그냥 세계를 박느라고 이런 만들었을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으로 봐서는 여기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리아산 그러면은 창세기 기록 중에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세요? 모리아산에서 누군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본다. 예, 그리고 대신 양을 그 수팔에 걸려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그와 같은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근데 그게 어디서냐면 바로 모리아산인데, 저 사원 있는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교도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브라임이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교도인들 보면 아브라함에서 온 거죠, 이브라임. 근데 바로 그런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거룩한 그런 곳이라 하는 것이죠. 또 거기는 또 특별하게 또 회교도인들은 거기에 그 쿠란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밤의 여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밤의 여정이 그 나이트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냐면은 모하메드 있죠. 예, 종교 창시자 모하메드이 저 멀리 메카에서 있었는데 밤에 날개 달린 말이 와가지고, 알라가 보낸 그 말이 와가지고 그 모하메드를 태우고 여기까지 날아왔다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그래서 그 나이트 전입니다. 촥 날아와가지고 거기 있다가 승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올랐다.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령한 곳이고, 자기들의 신앙을 그 자기들의 신 알라가 인정을 해줬다는 그런 증거로 삼는 데가 바로 저 장소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죠. 이슬람들에게는 신령한 장소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장소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선생들과 질의답을 질의응답을 하시고 뭐 그랬던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가장 큰 종교들이 한꺼번에 관심이 몰려 있는 데가 바로 저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회교 사원이 대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 대선의 후세에서 말을 하는데, 그 회교 사원이 있는 자리에 뭐가 세워질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회교 사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 형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구약은 한참 오래전에 그런 예배 형태는 다 끝나고 그랬는데 또 무슨 그런 예배 형태가 되고 무슨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때는 없겠죠. 이 땅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들림을 받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유대교의 그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일을 또한 다시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그러나 그때 그 세워진 그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기를 장악을 하는 것이죠. 장악하고 모든 종교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저 유대 사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세력이 강해요. 그리고 일부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제3성전, 세 번째 이제 성전, 그거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계속 싸우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서 계속 총싸움 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폭파시켜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여기 다시금 세울 그런 일들이 조짐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강한 정치적인 맥락과 자원들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아붙이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불법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일을 아직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것은 벌써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를 팍 접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못하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 억제를 당하고 있다. 그죠? 그자는 누구냐면은 불법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풀려지면 그가 이제는 완전히 가동을 한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6절, 7절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에 지금 그런 견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거는 조금 다음에 보고 지금 보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지금 보는 건 먼저 계속해서 불법자가 쓰는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자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종교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이 9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자의 수단 두 번째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이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임의로 못해요. 사탄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참 모든 게 다 그냥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임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도 할 뿐이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작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 짝퉁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요. 뭐냐면 이 구절에 보면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 멸망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거 뭐 멸망을 받도록 뭐 이게 뭐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 만드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들을 구해주는 이 진리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 이 불법자들은 불법자는 온갖 능력, 펴진 거짓적 불의한 속임수를 다 쓰는 거예요. 잘 넘어가겠죠, 그러니. 그러나 이제 지금 불법자가 사용하는 이 완전히 풀스케일로 사용할 이 수단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건 교회가 후유가 된 다음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 활동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짓 속임수, 그 능력이고 표징인 것처럼 보이고 또 미러클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현혹되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죠. 글쎄요, 요즘에 잠깐만 제가 젊은 세대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젊은 세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주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점쟁이들이라 그래요. 무당과 점쟁이들. 예전에 무당 점쟁이 그러면 뭔가 좀 꺼리 끼는 그런 경우였잖아요. 뭔가 좀 무섭고 그죠? 뭔가 이질적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익숙한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무당 점쟁이들도 막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막 그리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유튜버고 뭐 그런 자신들의 그 제너레이션에 아주 익숙한 그런 것들에 아주 잘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들 사진 올려놓고 뭐 오늘은 어디 갔을 거 재밌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 보러 오세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다른 거 그렇게 없어 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진리라는 거 확실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궁금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점 보고 그런 거에 자꾸만 그래 연연하나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친숙함 가운데 다가오는 뭐 재미로 보는 건데 뭐 근데 불안하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장래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정해진 결정론적인 거를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불법자들이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문화적인 수단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을 동원하고 거짓 불의한 속임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왜 뭔가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나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인류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많은 그런 진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이 생긴 것 같고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그 넘어지는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불법의 비밀이 일어나고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다. 그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형편없이 무너지죠. 그게 비밀인 것이죠. 그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불법의 비밀이 작동할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넘어가면서도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사단의 권세, 이런 능력, 표진, 거짓, 이적, 속임수에 관해서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깨어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서신이잖아요. 교회 내용이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뭐 어떤 사회를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그냥 적대자로 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적대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지역을. 그 다음에 그 아래 권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군병처럼 이 어둠의 나라의 군병들처럼 일하는 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런 질서가 있죠. 위계에 어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랍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건 굉장히 높은 데죠. 천사장 같은 경우, 미가엘 같은 경우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이렇게 군병들처럼 어두운 세계도 그 짝퉁처럼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싸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식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1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에 팽배해가는 사단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사람은 눈이 밝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가려지고 오히려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눈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세상에 유행, 아주 유행처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All Seeing Eye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눈 하나 커다란 거 그려놓은 것들 보셨어요? 요즘에 외눈박이 눈, 눈 커다란 거 하나. 그게 이제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이게 All Seeing Eye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저기 구글이나 그런 데 찾으면 별로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이집트의 신의 특징이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을 라라고 합니다. 라 신. 투산에도 어떤 레스토랑 중에 라라는 이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에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집트 이 태양신을 상징을 하는데 그 태양신이 뭐를 지켜주는 신이냐면 힘을 상징해요. 힘. 그리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Power and protection 이래요. 예, 그래서 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보호받게 해주는 신. 전시안으로 예, 상징되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시안이 도대체 뭔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같이 이 상징 보고 사시는 거 아세요? 볼 뿐만 아니라 만지면서 사시는 거 아세요? 맨날 만져요. 뭐 많이 아시죠? 어디 있나요 그게? 지갑 속에 있어요. 1불짜리 지폐의 뒷면에 리버스 사이드를 보면 1달러 그 뒤에 보면은 피라미드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죠. 피라미드 있고 중간에 떠다니는 눈이 있어요. 전시안이에요 그게. 플로팅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다 있어요. 지금 뭐 궁금하시면 꺼내서 보세요. 아 나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랬을 텐데. 그 왜 그게 그 달러 그 뒤에 있는지 그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방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도 오래전서부터 자리매김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도안이 됐냐면 우리가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이죠. 그때 이미 도안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가 그중에는 청교도들도 들어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나 미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왜 교회가 이 땅에 많은지 조금 이따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 그래도 여기가 이 나라가 그래도 마지막 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현실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눈이 밝아지는 것을 적그리스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3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장에 1절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바른 의미의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그 선을 잘 알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더욱더 악을 추구하는 그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선과 우리는 스스로 악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을 사실은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원치 않아서 그래 하는 식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단의 그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잘 볼 수 있게 돼. 너희들이 힘을 원해. 너희들이 권력을 원해. 너희들이 돈을 원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시 아니에요. 전시안. 저거를 계속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신이 우리들의 신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상징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조짐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는 정말 목전에 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눈 먼저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눈뜬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눈을 뜯고 그러면은 그를 고쳐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짓에 더욱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은 가려지고 세상 악에는 눈뜨는 그런 눈이 밝아지도록 만드는 게 이 지금 세대의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속임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은 성과하게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게 아주 전격적으로 들어서는 일은 바로 이제 이 불법자가 완전히 활동을 하는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법자가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할까요? 다시 이제 아까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은 지금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이 대선의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를 막고 있는 힘을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와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다. 억제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억제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은 뭐냐면 바로 교회에 권세요. 근데 교회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그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으니까 그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를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그게 진짜 살아있는 그런 교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교회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교제는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왜 우리가 교회에선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억제를 다하고 있는데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다. 그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7절입니다. 억제하시는 분이 여기는 어떤 하나의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가 들릴 때 같이 세상을 뒤로 하게 됩니다. 그 억제하시면 물러난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이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뒤로 한다. 그때까지 억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불법자의 때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게 여기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지금 불법자가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탁탁 막아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 속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병든 교회도 있지만은 건강교회들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불법자는 전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그런 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길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에베소서 3장에 또 보시죠. 3장 10절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 그들 향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충만함,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고 불법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공동체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붙들고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억제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불법자의 때가 강력히 임하는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냐 하면 이 8절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고 그의 이름을 그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말씀이라고 그와 같이 새겨진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뭐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입김으로 그냥 그 오시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모든 불법과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 불법자의 활동이 또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이 또한 규합이 되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그런 악을 자꾸만 만들고 그래서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꾸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선하신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할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7년간 이 불법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온갖 수단들로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 양 온갖 힘, 온갖 거짓을 막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할 자들이 12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너무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잘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고 또한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의 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11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거짓을 믿게 하세요? 미혹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을 믿게 하셔.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이미 그들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지 이미 멸망을 받게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이 너는 어차피 멸망받을 자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봤어요. 성경이 밝히는 불법자와 그가 쓰는 수단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자를 막고 있는 억제의 힘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진리를 믿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와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 맡긴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내가 신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왕이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 사시는 성도님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와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생활이라는 거기에 난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다른 나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더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우리가 다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고 대사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성장을 해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하는 눈이 커져요.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시하원과 같은 눈이 더 매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밝히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더욱 힘써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